왕은 이 다니엘은 왕 앞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서 역사하심을 왕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아무리 악법을 정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의 무죄와 충성심 그리고 절대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2절, 23절을 우리가 잘 보면은 22절에서 특별히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속에 이제 다니엘을 처박아 놓은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처박아 놓은 그 악법 때문에 죽음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 분석을 해보면은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나 그냥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빌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던 이런 다른 신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 내린 그 조서 그 악법 그거 자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지키는 그러한 유일신앙 즉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을 다니엘에게서 보였습니다. 참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또 목사인 저로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그 믿음 그런 신앙이 참 부럽고 언젠가는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 그거죠. 그것이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그게 어떻게 눈으로 나타나지 않죠. 근데 믿음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같이 이것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 이것을 이제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다니엘의 고백 속에서 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룹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인격적인 그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그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는 사자가 수십 마리가 있어도 다니엘을 그 옷 하나 물고 늘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나운 개의 이불 이렇게 막는 요즘 그런 그 뭐 망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망을 사자 입에 이제 씌워가지고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그래도 꼼짝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우리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섬기는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사들을 그 누릴 수 있는 또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위치를 알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제 시간이 나면은 이제 그 천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이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주위의 보좌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천사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항상 보호하는 그 가디언 엔젤,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불 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자도 꼼짝 못한다. 아무리 이 세상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천사들이 그들을 막고 있으면은 꼼짝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그 결과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게 되고 또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다니엘의 무죄와 충성심을 여기서 또 다시 입증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악인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믿음하고도 또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은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그 난파되었을 적에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제 그 큰 배가 이제 그 폭풍 속에서 요동칠 적에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 다니엘의 그 고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배가 난파선에서 이제 뒤집히고 또 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끝나지 않은 한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살게 될 거다 하는 그러한 위로를 안심을 하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을 잠도 안 주무시고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패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 not fear. 무서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그 6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말만 하지만은 그 영광의 그 나가는 그 믿음의 그 순종에 이것을 우리가 미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일 뭘 할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그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내 그 내 생활 속에서 나의 그 신앙의 우선순위 이거를 내가 분명히 하면은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고 또 하늘나라에 상을 쌓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보면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인지 그 고린도전서인지 보면은 내가 근심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이제 그 저기 보면 나와요. 그 천국 확실히 있다. 그 책에도 보면 거기 나오는데 근심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와서 자꾸 근심 걱정 이 그다음에 두려움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자꾸 이제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불빛을 붙여가지고 뒤에 그림자로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보통 근심 걱정하는 80% 이상은 그러다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래. 그게 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다니엘도 근심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사실 미국에서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이러면서도 근심 걱정하면 이건 큰 죄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변개치 않고 순종하고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 다니엘의 교훈이고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걸 마저 이제 이 그 컨클루션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가겠는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사자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은 다니엘이 고생했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그 3장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교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한테 제가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의 그 특징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지키고 또 적은 무리가 또 지키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가진 것이 다 있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갖고 저만큼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내가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뻘거벗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운 걸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빨리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다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빨리 연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라오디기아 교회 예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제 다니엘에게 와서 악법으로 금령을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사람 심령을 보시고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템포러리 이 일시적인 거 이거 가지고서 내가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온 정신을 다 따라가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 마지막 때에 이 승리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 자기의 신앙 때문에 남들은 힘들고 어려울 적에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6장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믿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그 지침서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어디에 24절인가요? 23절? 23절까지 했나?
네.
예, 오늘은 우리 그 마지막
22절까지
그래 그러면은 우리 저 19절서부터 봅시다. 다시 19절서부터 끝까지 28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바뀌고 또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하다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다니엘에 들어가 있는 사자굴을 찾아가는 거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니엘의 승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머지를 쭉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19절서부터 28절까지는 다니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승리를 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승리의 비결은 그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무죄와 충성심을 여기에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무죄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여기서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자들의 입까지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사자가 뭐예요? 사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마귀들의 입을 봉해 주시는 마귀의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다니엘의 절대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 23절에 보면은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 염려하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머리털럭 하나를 휘어지는 그 머리를 검어지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염려를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토탈 트러스트 믿으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승리를 다니엘이 했는데 누구 때문에 승리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것이 바로 22절, 23절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자, 그런데 그걸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 쭉 살펴봅시다. 그 다니엘의 절대 신앙이라는 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그 절대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였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자기가 그동안 한 90여 평생은 거기 살아왔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잘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좀 다니엘 쫓아가서 야 이거 좀 왕한테 잘 얘기를 해줘서 나를 사자굴에 던져놓지 않게 해달라. 뭐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 소위 지금 말하면 로비 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왕의 조서, 왕의 조서가 뭐예요? 그 자기한테 30일 동안을 왕의 칙령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겠다는 이것조차까지도 믿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방법으로 태연하게 하루 세 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고 왕의 조서까지도 믿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유일신앙을 다니엘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였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자기가 그 국무총리로서 그 자기가 섬기는 국가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나라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이것을 다니엘은 올바로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눈치 봐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몰리느냐 이것을 보고 요리 섰다 저리 섰다 하고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종들이 아니라 초지일관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그 신사 참배례는 그거 때문에 결국 한국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환란을 겪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려내시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 즉 살아계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 참 믿음의 본분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의 고난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또 다니엘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90세나 90세나 되는 그런 나이를 먹고 이제 내가 내 뼈가 사자에게 먹힌들 이게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있느냐 죽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거고 영광이고 내 신앙을 지키다 갔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축복을 해주겠지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기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데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많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돌에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간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 그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느냐. 22절과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그 자기 하나님, 즉 개인적인 하나님, 인격적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빌론의 하나님, 또 그 파사, 페르시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를 먼저 보내서 사자굴에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섬기는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보다도 천사가 먼저 사자굴에 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그 입을 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자들이에요. 그 사자는 전부 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배를 굶겼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면 얼른 잡아먹으려고 태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배고픈 사자를 입을 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여기서는 그 섬기는 자, 우리를 믿는 자들을 섬기는 자, 우리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우리가 이제 부리는 그런 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천사들의 하는 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전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천사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그 능력, 파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천사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두려울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붙잡혀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니엘의 무죄와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심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승리의 결과. 이게 승리의 결과예요. 이게 4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또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무죄와 충성심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참소하는 그 영을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적용을 하기서 받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게 본인들만 아니라 그것을 참소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죠. 근데 여러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식구들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인은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할 적에 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승리의 결과였어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또 그러면 축복을 받았는가? 이 그 축복의 내용을 또 한번 봅시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그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리오 왕이 그 25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의 사신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자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이 영광을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변치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종했을 적에 그가 섬기는 왕조차도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죠. 형통. 그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벌써 몇 대를 다니엘이 거쳐 내려옵니까? 왕이 거칠 때마다 바뀔 때마다 거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목이 잘리고 아니면 구양 가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데 다니엘은 그때마다 그 왕들에게 쓰임 받는 그러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비교해서 이 악한 자들은 그 불신자들은 그 악한 자들 저 이 신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올무는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걸려서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모르드게와 온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목을 달라고 했던 자기 집에 집 앞에 뜰에 나무에 그 밧줄에 자기가 오히려 목이 걸리고 자기 아들들의 목이 걸리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 6장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교훈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 2500년 2600년 전 이야기인데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조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인 기독교 신자들의 생애도 같은 그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처음에는 축복으로 다가오죠. 처음에는 참 모든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을 받고 참 아주 좋은 그러한 시작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계속해서 순풍에 돋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역경이 다가오고 환란이 오는 것이 이제 그 신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신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결국 참 그 순교의 신앙을 지키고 따라갈 때, 그 내가 죽음 속에 집어넣어질 때 결국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리로 끝난다 하는 것이 그 기독교 신자들의 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때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그에게 이제 환난과 역경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의 믿음, 순교의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부활로 승리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법과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다수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잔인한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그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인류 역사에서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애굽과 또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빌론과 페르사와 그 다음에 그 그리스 헬라와 로마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그 하나의 단일 정부로서 One World 이렇게 이어지는 이 그 반 기독교의 이제 그 집단체로 이제 국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다리오 왕의 여기 그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의 그 얼굴이 그 겉으로는 다니엘을 네가 죽지 않았느냐 하고 굉장히 걱정하고 그다음에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적에 자기가 음악도 틀지 않고 그리고 참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리오 왕의 얼굴은 바로 마귀의 얼굴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엔타이크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지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그 법을 그대로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크리스찬들을 또 아주 핍박하는 그러한 그 법을 이제 만들어서 지키는, 그것이 다리오 왕의 그 얼굴에서 적그리스도의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권력을 다 통합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 바로 사자굴 속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자굴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그런데 사자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임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사자가 있어요. 이건 사탄 마귀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 즉
천사.
천사들에 의해서 이거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크리스천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캡슐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캡슐.
우리가 그것을 직접 눈에 보는 그러한 그 캡슐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 그리고 성령의 손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비록 이 세상의 사자굴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항상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이제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형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성공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궁극적인 그 믿는 자의 끝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하고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의 그 위치에서 다니엘의 위치에서 이것을 쭉 보면은 첫째 그 다니엘의 입지가 굳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충성심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다니엘은 그의 계명에 신실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니엘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내가 죽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죽고자 함으로 순교적인 신앙을 나타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손길을 뻗치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순서예요. 그래서 내 순교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왕을 신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와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 대개 과정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다니엘은 그 안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서 자기의 적들까지 오히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물 속에 다 빠져서 죽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이제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더욱더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 메대의 왕이에요. 메대와 파사라고 그러죠. 그 파사는 페르사예요, 페르사. 근데 그 역사에서 보면 메대가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버려요. 메대와 파사가 이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메대는 다시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 메대가 누구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대로 중동에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의 그 뿌리를 캐보면은, 지금의 그 쿠르드족 있죠. 쿠르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선조가 바로 메대예요, 메대 사람. 예. 그래서 예, 이 메대 사람들이 이란과 이라크와 그다음에 시리아와 그다음에 이 그 요르단 이쪽에 쭉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후처의 자녀들인가 봐. 예?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녀들인가 봐. 아니야? 그들 쿠르드족
그쪽이 전부 다 같은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을 쳐부실 때 메대 저 페르시아와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같이 합해서 바벨론을 없앤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의 들림받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쿠르드족. 쿠르드족 중에서 지금 그 아랍 사람들 중에서 쿠르드족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져.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쿠르드족의 지금 그 이라크 북쪽에 예, 그쪽에 그 쿠르드족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데 쿠르드족이 그 이라크에 살면서 사담 후세인에게 제일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피를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더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쿠르드족이 있는 그 이라크 북쪽에 교회가 지금 한 400여 개가 더 생겼어요. 예, 1992년에만 해도 그때 크리스찬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곳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그런데 민족들끼리는 서로 통해.
자기 종족.
그 종족들끼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종족이 통하는 대신에 예,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같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쿠르드족이 이라크 북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란에도 그 다음에 시리아에도 또 그 옆에 있는 레바논에도 또 요단까지 계속 다니는 이들의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도댕기면서 그 아랍 국가 전체를 다 움직이는 그러한 이 파이오니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워요. 예,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그 메대 족속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들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서 7장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거기에 이제 아주 직접 관계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실감나게 이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보시고 또 그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책 한번 누가 사보신 분 계세요? 경제전 자원전
못 샀지요.
아 그래요? 고원영 목사님이 쓰신 거. 저기 필요하시면은 우리가 제가 그걸 단체로 오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해주세요.
그러세요.
두 개 사가지고 돌려서 그죠?
아니요.
아니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에 뭐 기껏해야 20불을 이렇게 뭐.
하나에 한 글쎄 한 12불 15불 그런 거.
15불이면 돼.
예. 몇 사람 필요하세요?
어느 목사님
고원영 목사. 예.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들의 그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들어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아버지 비록 때로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다 하지라도 이제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 모두도 다 이제 그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자의 그 울음소리처럼 그 무섭게 참 두렵게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라지라도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고 또 그리고 승리하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아주 중요한 제 단원이 시작이 되는 다니엘서 7장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7장을 못하고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거를 같이 우선 읽읍시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7장 중에 본 네 짐승입니다. 7장의 그 제목이 이상 중에 본 네 짐승. 짐승 네 마리를 본 겁니다. 7장이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8절은 오늘 지금 읽었던 1절부터 8절은 이상 중에 본 네 짐승을 통한 인류 역사의 개요를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본 겁니다. 이상 중에 본 네 짐승을 통한 인류 역사의 개요. 그 다음에 9절로서부터 12절은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이제 거기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예,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9절부터 몇 절?
그게 13절, 14절이에요.
13절.
예.
14절.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그 이상에 대한 천사들의 해석이에요. 예, 대강 그렇게 지금 7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 7장에 이제 그 네 가지의 단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네 짐승과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이상으로 봤어요. 환상으로 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나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내력을 대상 진술하니라. 이 다니엘이 이상을 봤다는 얘기는 지금 꿈에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저께 저녁에 꾼 것처럼 아주 총천연색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인데 지금 다니엘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553년 정도입니다. BC 553년인데 그러니까 바빌론이 망하기 15년 전쯤에요. 전에 우리가 그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벽에 그 손 누다가 글씨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죽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다니엘이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된 바로 그 해에 이제 다니엘이 이 꿈에 이 환상을 이걸 보고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여기 밤에 이상을 봤다는 건 뭐 night vision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걸 vision by night 뭐 이렇게 밤에 그 이상을 봤다 꿈으로 이제 나타났다 하는 얘기인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왔더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라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그러한 섭리를 바람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바다로 불려오는 네 바람.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중요한 단어들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큰 바다로 몰려왔다 하는 얘기는, 그 바다는 인류 온 민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그 모든 각 민족 각 나라 이것들을 바다로 또는 큰 물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온 인류를 향해서 이제 내딛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그 성경 시대에서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바다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중해 연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거를 많이 특별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왕국들의 역사적인 사건과 흐름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주위에 있는 중동과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이제 밤에 다니엘이 꿈으로 봤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다니엘에서 여기서는 성경시대의 구약에서의 성경시대의 지중해를 얘기하지만은, 이제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바다나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람이 바다로 불려갔더니 그 다음에 바다에서 짐승이 넷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양이 다 각각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짐승이 넷인데 그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걸 보죠. 계시록 한번 13장 한번 봅시다. 요한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제 여기에 그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3장에 13장 1절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 저 그리스도를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는데, 물론 여기에 다니엘이 봤던 이 바다는 지중해 근처의 바다지만은, 마지막 때는 전 인류 전체를 표현하는 이 바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네 가지 짐승이 있는데, 그 4절을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이제 첫 번 짐승이 사자 같은데, 사자인데 사자 등에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상한 동물이죠. 그리고 잠깐 봤더니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그 중에서 두 발을 들고 그리고 사람처럼 서서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거는 참 굉장히 아주 이제 상징적인 그런 것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7장 마지막 이 후반부에 보면은 여기 그 천사들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그 바빌론 제국의 그 절대적인 왕국과 왕권, 이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자는 왕 중에 짐승 중에 왕이고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자를 상징하는 그 왕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나라들, 나라가 뭐냐? 이게 바로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즉,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크게 전성했던 그 바벨론의 왕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신상에서 보면은 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 금으로 머리에 그 신상을 만들었었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실제로 그 이라크에 가보면 그 바그다드 거기에 옛날에 그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을 적에 바벨론의 왕국을 다시 재건설한다고 그래가지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상을 그 바벨론 앞, 궁 앞에다가 그거를 그 큰 스태츄를 이걸 만들어 놨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 바벨론의 상징이 사자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그 나르는 사자의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장 인류 역사상에 찬란했던 한 먼 전체가 중동 전체가 다 그 하나로 통일했었던 그러한 그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불뚝 서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날개가 뽑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다니엘서 4장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시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들에 나가서 이제 이슬을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 교만했던 왕이 이제는 짐승으로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숨겨져서 매어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교만했던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왕권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그는 완전히 짐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날개로 뽑힌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발로 섰다 하는 얘기는 사자가 네 발로 다니는데 두 발로 쓴 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두 발로 섰다는 얘기는 그 잔인했던 사자의 모습이 그 사자의 그 원래 습성이 이제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제 회개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고 했어요. 아주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한 모습이 바로 사자의 그 다 그냥 물고 찍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거기서 이제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위세상당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날개가 뽑히고 그 자기가 7년 동안 짐승 됐다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진 그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사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612년 BC 612년서부터 BC 538년 사이에 바벨론 왕국의 그 엠파이어 그것을 여기서 다니엘이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으며 자 이 여기 세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읽었을 때는 야 이거 곰이 갈비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뜻이 깊어요.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봐서 다니엘이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것을 이제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곰은 어느 나라를 뜻하느냐 하면은 바로 메대와 파사. 메대와 파사를 뜻해. 그래서 BC 538년서부터 330년 사이에 그 엄청나게 그 바벨론 시대보다도 더 컸던 그 메대와 파사의 나라 두 그 왕국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대와 파사의 왕국의 시대를 보면은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있죠. 양쪽으로. 메대와 파사의 두 양쪽으로 나눠진 그 국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그 왜 곰으로 표출을 했느냐 하면은 이 메대와 파사는 작전을 쓰는 그런 아주 그 영특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우직하고 아주 강해서 한번 나가서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면 보통 10만 명씩 데리고 나가서 다 했대. 그러니까 완전히 인해 전술로다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아주 우직하고 그 강한 그러한 군대를 가진 메대와 파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곰의 한 편이 들려 있어요. 한 다리가 이렇게 들려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메대와 파사가 있는데 늦게 세워진 파사 나라, 즉 페르시아가 먼저 세워진 메대 나라를 이제 아주 먹어버려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려진 나라가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더 강성해진 그런 나중에 한 나라로 페르시아로 화사로 그렇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곰의 입에 갈비뼈가 세 개가 있어요. 갈비뼈 세 개를 물고 있습니다. 그게 갈비뼈 세 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메데오 파사가 점령했던 세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들인데 바벨론과 그 다음에 리비아하고 에집트입니다. 바벨론하고 리비아하고 에집트에. 이 세 나라를 이미 다 먹어버렸습니다. 메데와 파사, 곰이.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하늘에서 이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곰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고기 뭐냐면 근처에 있는 조그만 지중해 있는 조그만 나라들, 작은 나라들을 계속 더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상으로 보면은 그 메데와 파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통일을 해가지고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곰으로 표시된 그 메데와 파사, 나중에 파사, 페르시아의 왕국을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예. 그래서 저 지금 그 지도로도 보면은 이라크가 바빌론이고 이란이 그 페르시아인데 이라크보다도 이란이 훨씬 더 커요, 영토가. 그 지도를 보면은 이따가 보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나라를 유지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200여 년 후에 결국은 페르시아도 망하고 또 그 셋째 짐승으로 다시 또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그 후에 세 번째 짐승입니다.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이제 이 넷째 짐승은 아주 더 다릅니다. 표범 같은데 표범은 아주 날쌔죠. 그런데 이제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셋이 있고 또 권세를 받았고 이러한 넷째 짐승이 또 왕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날아다니는 표범, 날개를 가진 표범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BC 330년서부터 323년까지의 8년 동안을 통치를 했던 그 헬라의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젊었을 때 죽었죠. 예, 더 이상 나라를 내가 정복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울은 사람이라고 유명한데, 예, 그런데 이 헬라 나라가 표범을 가지고 있다가 내 머리하고 내 날개로 이제 나눠줍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내 머리와 내 날개는 그렇게 넓었던 헬라가 네 등분해서 이제 나라가 바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혼자서 이것을 다 전체를 관할한 것이 아니라 밑에 장군이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장군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이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프라스하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자기가 맡아서 관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군은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를 다 통치하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은 시리아하고 바벨론을 맡아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은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아라비아 여기를 다 맡아서 다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한 그 천하가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그러한 또 분쟁과 전쟁이 계속이 됩니다. 이것이 언제 얼마나 계속이 되느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330년 거기서부터 323년이죠. 323년서부터 로마 왕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크 엠파이어는 이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에서 본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노수로 다 된 이 그 허리 여기에 이제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4등분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이제 다시 네 그룹의 나라로 다시 또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을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이 이제 7절과 8절에 나와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짐승인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여태까지 그 세 가지의 짐승이 있었는데 그 무서운 세 가지 짐승보다도 더 강합니다.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그 이가 전부 다 쇳덩어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또 하나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서 셋이 그 밑에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굉장히 그 아주 아리송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 나타날 앞으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짐승과 네 번째 짐승에는 큰 갭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머리에 열 뿔이 달려 있는 이름이 없는 네 번째 짐승,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거 다음 주에 제가 드릴 이스라엘의 설교에 대한 것도 이게 연결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그것이 준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짐승, 즉 이것은 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큰 철이 있습니다. Large Iron Teeth가 있어요. 그 큰 철이 있는데 아주 파괴적인 성품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발로 밟아서, 그래서 극히 잔인한 그런 침략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그 신상에도 보면은 이제 그 발이 두 발로다가 이렇게 드리고 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 그 발이 발가락 10개가 나오는데 그 10개 뿔이 나타나면서 그 중에서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게 전체를 다 통합하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형성을 보기 시작하면은 241년 BC 241년에 로마는 제일 처음에 시작이 시실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시실리는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마피아의 본고장이 바로 시실리입니다. 그 아주 잔악하고 아주 그 인정이 없고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 시실리 섬에 사는 그 근성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로마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0년 동안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페인과 그 다음에 카르타고와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여기 전체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63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3년 전에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BC 53년에는 영국, 불란서, 벨기에, 스위스, 독일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을 전체를 다 로마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그게 AD 7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AD 117년에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때 유럽 전체를 지중해 모든 국가들을 다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경이 저 인디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그러니까 이 제일 무서운 열뿔 있는 넷째 짐승이 얼마나 그 세력이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따가 결국 AD 476년에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부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망했어요. 그 부패된 그 증거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잘 배우다시피 도덕이 문란해지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비용으로도 죽고 막 그랬어요. 성병으로 죽고. 그래서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이 그냥
목욕 문화가 발달되는
그렇죠. 한국이 목욕 문화가 지금 로마 제국이 그래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이 됐습니다.
사우나
한국의 사우나